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내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40일 전 수요일에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 토요일에 끝이 납니다. 사순절은 제4세기경부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또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보낸 기간을 기념해서 생긴 습관입니다. 금식의 규칙은 매우 엄격했는데 하루에 해가 지기 전 다음에 한 끼 식사만 허용하고 육식은 물론 생선과 달걀도 40일 내내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에서는 그 규칙이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을 피하고 작게나마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도록 하는 그런 정도에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참회와 단식의 상징인 보라색 네타이를 메고 또 강대상에는 드림천을 내리고 또 뒤편에 보시면 팻말을 이렇게 현판을 붙이고 우리가 또 2005년대부터 시작했던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했던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지켜오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식을 금지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켜오고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주된 정신은 참된 자아를 추구하고 영적인 준비를 갖춘 뒤에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절을 축하하는 데 있습니다.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교회마다 여러 가지 기도에 관련된 행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4월 14일 고난주간에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나는 진실로 기도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며 능력이라고 믿는가? 두 번째는 나는 기도가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믿는가? 셋째는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특별히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음을 믿는가? 네 번째는 우리 교회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다고 믿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나는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본을 보이신 기도에 관심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또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성취하실 수 없거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지 못할 허언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가 명령하고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셨고 또 이루시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개인과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문명은 머지않아 미래에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과학자들의 경고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서울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접한 기사 내용입니다.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인류의 현대 문명이 빈부 격차 심화로 인한 경제 불안정과 자원 고갈로 향후 수십 년 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수학자들이 이론적 모델을 사용해 다음 세기에 이르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한 결과 보수적 시각으로 보더라도 문명의 붕괴를 향해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 보고서에서 저자인 응용수학자 사파 모테샤리는 로마 제국, 중국 한나라, 인도 굽타 왕조와 같이 매우 수준 높은 문명의 멸망 사례를 거론하면서 사회 상류층은 문명 붕괴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너무 늦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들으신 바와 같이 문명의 흥망성쇠는 되풀이되는 것임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개인과 교회의 역사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측하고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미래를 밝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타깝게도 본문 속에서 한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었다 합니다. 처음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복음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경고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무서운 이 경고는 어떤 경고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인데 이는 바로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으면 죽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신다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이며 그 처음 사랑으로 성도 간에 나누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이때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의 사랑이며 이 사랑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며 이 사랑으로 사랑함이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을 따라 사랑하며 이 사랑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누리며 그 사랑으로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랑을 놓쳤다면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요. 어디서 이러한 사랑을 놓쳤는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성도 간에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며 그리고 생명력인 것입니다.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도시는 7, 8세기에 들어와서 다른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아랍인들의 침략을 감수해야 했으며 결국 1304년에는 터키인들의 수중에 떨어지고 에베소는 지진으로 황폐화되었고 도시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유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마는 이미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고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교단마다 교세가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교회 가운데에서는 일부 교회들은 교인이 줄기 시작하면 교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저주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각종 헌금 봉투를 수십 가지 제목의 봉투를 만들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헌금을 많이 한 자는 복을 받고 연보하지 못한 교회는 죄인 취급이 됩니다. 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직분이 부여되며 돈 없는 사람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고 교회 방침과 지시에 따르는 사람만 소위 세상 말로 요직에 앉혀서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의 행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제목으로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빈손을 보이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헌금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그 아름다운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교회는 복음의 전파와 이웃사랑보다는 교회의 세를 불려서 성도 수와 크기를 자랑하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대형 교회를 짓고 교세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 같은 모습들은 한국 교회에 이미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가까운 장래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타락과 나태와 자포자기와 위선과 무능력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은 기도의 결핍이나 부족함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성격이나 자녀 문제가 이혼의 가장 큰 이유였으나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으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르게 벌고 쓸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처음 믿었을 때처럼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갈수록 기도하지 않고 또 일하지 않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며 쾌락만 쫓고 일한다 해도 내 욕심으로 사업을 하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돈을 쓰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사회 순서가 되어서 사회를 볼 때 봉헌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여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고 물질을 드릴 때마다 바르게 쓸 줄 아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정리하여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또 기도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삶의 능력이기 때문이요. 또 힘이요, 호흡이요, 생명이요, 주께서 보이신 본이요, 또 도우심이요, 그리고 도우심이 임하는 통로요, 가장 강력한 무기요, 모든 염려의 맹독을 치료하는 특효약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등록하신 새 가족 여러분들과 구역 식구들 그리고 전 교역자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새 가족 환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 환영회는 우리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이날에는 요리 잘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몇몇 분들이 오셔서 저녁 만찬도 준비하고 또 교회 소개와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도 소개하고 전체 교역자 가족들도 나와서 가족 소개도 하고 또 새로 나오신 가족분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와 그리고 오시게 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웃음꽃을 피웁니다. 사진봉사팀에서도 지원해 주셔서 사진도 찍고 기념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소개 시간이 30초가 제한 시간인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감격해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다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여기가 생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등록했다고 하시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회한의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다짐하며 결심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또 결심하고 찾아오신 분들인데 다른 어느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서 또 실망하고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다른 교회로 떠나는 분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참으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혹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떠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많은 말씀과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들었을 텐데 종종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면 그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을 서로 나누어 갖고 떠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하죠. 그것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로서는 큰 책임을 통감하며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기도하며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돈을 잔뜩 쌓아놓고 특정인의 쾌락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취미생활을 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주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기가 있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로 또 떠나가게 되거나 설령 다른 교회로 떠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밟고 밟히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며 지옥 같은 삶을 이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오늘 믿음과 기도에 의하여 좌우되는 무한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이처럼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는가입니다. 이 영광의 호를 내밀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호를 만지며 우리에게 소원을 그에게 소원을 아뢰어야 합니다. 만일 이 호를 만지지 않는다면 기도에 성공할 가능성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패가 그림자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붙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보다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도보다도 인간관계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서 기도를 소홀히 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주장질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도 많은 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수고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시간을 살해하여 바친다 할지라도 참된 열매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두 다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추수 때 쭉적이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그리고 마귀의 놀잇감이 되어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다 마치고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나간 삶을 회고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 삶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기도 없이 한 일이 될 것이며 특별히 기도하신 주님의 명령을 거스린 불순종한 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살아간 나날들이 될 것이며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후세에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방해한 족적을 남긴 씻을 수 없는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우리의 유한한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보잘것없는 일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창고에 넘치도록 차있는 보화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복을 꺼내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오직 기도만이 그 창고를 열 수 있으며 그 기도는 하늘 창고의 열쇠이며 믿음은 그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빈들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보시고 기도하셨고 병든 자를 보시고 죽은 자를 찾아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 앞에 놓고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밤늦게도 기도하셨으며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이 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모두 기도의 생애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만큼 우리를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괴롭고 마음이 힘들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6절 전반부까지의 내용만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도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지라 인간이 고통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겪을 수밖에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특별히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이 이 잔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 대체로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체로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처지를 아뢰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소원이 이렇고 장차 또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직장도 가게 해주시고 진급도 하게 해주시고 또 돈도 좀 주시고 배풋감도 주시고 그래서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파 죽겠는데 낫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 좀 주시고 뭐 좀 주시고 이런 것이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결국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부에부터 나타나는 주님의 기도는 전반부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 믿지 않고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뜻을 단호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신다 한들 들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들려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에 내 소원에 한이 맺혀 있다고 한다면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원이나 말씀은 전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엎드림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손 들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없던 돈이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기고 없던 건강이 생겨서 갑자기 힘이 넘쳐나고 어떤 동화에서처럼 없던 사랑이 백마 타고 나타나서 백마에 오르시옵소서 공주님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황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신다는 데에 그 정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소원과 제목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이 내 뜻이다. 좀 더 깊게는 지금 내가 처한 처지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옳은 것이나 또 거룩한 것이나 그리고 선한 것을 생각합니다. 의로운 것이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요. 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배우고 듣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죠. 하나님, 내가 어떤 자매와 청년과 교제하고 있는데 두 사람입니다. 이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저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기도의 제목이에요. 직장에 두 군데 합격했는데, 학교에 두 군데를 합격했는데 이곳을 가야 되나요? 저곳을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당연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남자가 좋은지 저 남자가 좋은지 너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해 가느냐? 이쪽입니다. 이쪽은 돈이 많고 지식도 있고 배경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럼 이쪽을 선택하거라. 왜 그러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고 나면 패가 망신하기 딱 알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이쪽을 선택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앞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가시를 인해서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은 내 뜻이다.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도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내가 준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하다고 간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쓰러진 나의 손을 끝까지 붙드시며 일으켜주시고 내가 손을 놓으려 하여도 그 손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배울 때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여기서부터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양받으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요 기뻐하심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면 나는 좀 수고하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다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그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용솟음 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돈 받으며 일하지만 교회에서는 돈 내고 봉사하고 때로는 잘하고도 욕먹고 못하고도 욕먹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기만 한다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도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벌써 헌신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을 내려오시다가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밤새껏 기도하시고 들은 응답입니다. 가룟 유다와 군사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제자 중 하나가 다급한 상황 속에서 내려친 칼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갔을 때도 주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고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제사장의 종들에게 꿋꿋하게 잡혀 가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내 앞에 전개되는 이 어려운 고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것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곤하여 잠이 들었고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홀로 된 고독 속에서 말 없는 정막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응답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의 표현처럼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슬픔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상황 그대로를 수용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담대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으나 3일 만에 살아나서 모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에 이름 모를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한 분이 계신데 어제 마침 카톡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성령의 은혜는 주실 때 나누어야 제맛이지 생각하고 얼른 답장을 썼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쓰셨습니다. 내일 제가 수요 설교인데 집사님의 글을 인용해도 될까요? 했더니 기쁘게 허락해 주셔서 집사님의 허락을 받고 카톡에 올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부러 전화까지 주시고 도움을 주시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중풍병자. 밥 먹을 기운조차 없어서 석 달 사이에 체중이 4kg이나 빠지고 작년 1월보다는 10에서 11kg이나 빠졌지요. 힘들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나. 그 중풍병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온 사랑의 사람들과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누구는 세 가지나 되는 물김치들을, 누구는 나물과 멸치볶음을, 누구는 찹쌀밥을, 누구는 장조림이랑 배추김치를, 누구는 한약을, 누구는 사라다를, 누구는 팔체질 잘하는 곳에 예약 잡아놓고 데리고 가고, 누구는 가장 귀한 중보 기도로 중풍병자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28년 전 중풍병자처럼 어찌할 줄 모르고 고통의 삶을 살았던 나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노라고 하시며 일으켜 주셨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하고 부르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아픔을 감사로 승화시킨 이 글을 보면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기도하며 돌보던 초대교회의 한 공동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픔 가운데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모두가 집사님께서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에 그 봉사하시던 많은 분들이 계시죠.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구역장님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또 우리가 봉사했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해가 갈수록 그런 느낌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또 그런 것이 참 필요한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야 되지 않나,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부에 많은 봉사 광고를 내도 봉사자가 늘 모자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교인들로 부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앞날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엎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는 사순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주님, 주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찔림이 되어 들려질 때에 혹여 가룟유다처럼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은혜로 수용하여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께 나온 영혼마다 은혜를 베푸사 중풍병자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서 또 빈 마음 가지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곳을 낫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갈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